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 조직법 개정 논란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그러는 바람에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과 야당 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국정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 권력과 방송의 관계 때문입니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정권의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싶어 하지요.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권력이 방송을 정권 홍보에 이용하면 얼마나 득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또 여야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그 내용과 시기가 과연 적절했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세상을 위한 뜨거운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명한 소설가이시자 제15대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홍신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계를 떠나신 지가 이제 그럭저럭 몇 년 되죠?
제가 2003년 12월 10날 네. 정기국회 끝나는 날 사표를 냈으니까 벌써 10년 됐습니다.
아, 세월이 참 빨리 갔네요. 그동안 뭐 대하 소설 쓰시지 않았어요?
예, 우리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네. 대발해라고 하는 역사 소설을 10권 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필집을 비롯해서 네.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에 무슨 대작 하나를 구상하신다고.
예, 사랑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네.
그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힐링에 관한 글을 또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힐링이 아주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제법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가슴이 더 아픈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행복의 시대를 가져온다 그랬는데, 행복의 시대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느끼는 네. 어떤 감성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아보는 글을 네. 쓰고 싶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물질적 기반이 필요한 것이나 네. 물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신 셈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치판을, 현실 정치를 어떠세요? 예민하게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평소에?
아무래도요. 네. 몸 담고 있을 때보다는 객관적 시각을 갖는 게 좋긴 좋은데
네.
또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몸 담고 있으면은 안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지 않는 모순과 또 사실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의 어떤 현상을 내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밖에 있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는 그런
아무래도 거리가 아주, 있으니까.
예, 네. 아주 오묘한 조작이나 장난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약점입니다.
그럼 정계에 계실 때 오묘한 장난 많이 하신 모양이네?
아시겠지만은 정말 오묘한 장난을 제가 하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또 의학 분업의 문제라든지 장애인 복지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부에서는 모르죠.
네. 아니 뭐 그거야 정말 유익한 그런 장난 같으면 얼마든지 권장을 만 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하면은 정치권이 네. 이렇게 국민에게 예명받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바라는 장난 안 하고 엉뚱한 장난 하는 바람에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론도 들어가 볼까요? 우선 뭐 제일 먼저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했잖아요. 그 텔레비로 중계를 했는데 그거 다 보셨어요?
예. 보게 된 까닭은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나온다거나 대통령이 나오는 걸 이렇게 즐겨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가 없고 되게 공허한 말하자면 저 낱말의 잔치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네. 저도 봤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네. 대통령이면 적어도 표정이요. 네. 그렇게 강하고 좀 이렇게 환한 표정을 네. 국민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이 가장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찍었던 사람들, 지지했던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꽤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후에 만난 많은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그 격앙된 표정, 말투. 이게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그 감정의 절제를 잘하는 분으로 다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던 분이 저렇게 화난 표정과 말투로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전에는 안 그러던 분이 벼랑간 저러는 걸 보니 혹시 아니 벌써 대통령 권력에 도취한 거냐
그런
이렇게
소리를,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네. 그 표정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 태극기 대한민국 대통령 이건 저희 태극기 저희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우리 태극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상징입니다. 국호의 상징은 대한민국이고 네.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보통요 화가 나도 아시겠지만은 텔레비전이 이렇게 쫙 비치고 있으면은 살짝 웃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격앙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였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큰 실수를 초반에 한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화난 모습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또 그 드러내는 것은 이기겠다는 네. 그 간절한 그 소망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말에 그 말하자면 화난 사람은 결국 지는 거다 이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형하고 동생이 있을 때 형이 화를 내면 당장은 통할 것 같지만 실제는 동생이 속으로 더 반감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걸 계산하지 않았는지 옆에서 지금 참모들이 그 정돈이 안 돼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걸 정돈하지 않은 것 자체는 정말 큰 실수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자거든요. 주인이 네. 아니고 네. 그다음에 심부름꾼이고 그러면 국민을 존엄하게 여겨야 하는 어떤 상징적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특히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는 심정이라고 말은 했지만 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 그 입법권을 무시하는 태도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취임식 선서. 이게 헌법 제69조 규정에 사는 것인데 그 대통령 선서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네.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하는데 바로 대통령이 준수해야 될 헌법 제40조를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네. 세계가 공통 분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입법권을 국회에다 두느냐면 국민의 대표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준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 존엄한 권한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대통령이 아무리 절대 권력이라도 뺏어갈 수가 없는 네. 권한이거든요. 네.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을 그렇죠.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 헌법상 상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 같은 예.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 아니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의도가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짓말 크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는 어차피 국회에서 야당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막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야당을 막 압박하는 것 같은 예,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더 물러설 수가 없는 이런 궁지로 몰린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야당 입장을 그 힘 있는 쪽에서 한 번쯤 더 그러니까 역할을 바꿔놓고 보면은 네. 과거에 야당 있을 때 어찌했는가를 뒤돌아보면은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대통령 스스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얼마 전에 주장했던 것을 뒤집는다면 국민 신뢰감은 갈 데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야당도 국민들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나마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지지하는 분위기가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당을 존중해서 나쁠 일이 없어요. 아닌 말로 국가가 그동안 그 지금 부처를 그런 부처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했거나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잘하려고 만든 부처이기지만 야당이 그렇게 반대할 때는 그 야당에게 그 찬성할 수 있는 명분과 네. 실리와 그다음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그 헌법기관이니까 그걸 존중하는 태도는 네. 늘 보여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때 지난번처럼 하지 않고 야당이 자신의 어떤 의도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사전에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은 내 불찰이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런 뜻이 아니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호소했으면 어땠을까요?
호소했으면은 오히려 네. 아 우리 대통령답다 이 소리를 대번에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요 실제 이 정부 조직법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울분에 차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 그 총리나 장관 그 후보자들의 과거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몹시 분노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정말로 애절하게 좀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야당을 설득할 때 제대로 못했다. 미안하다. 그다음에 야당한테도 제가 여러분의 그 말하자면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정을 제가 오해했다. 국민에게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 취임하고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에게 잘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아마 호소를 했으면 네. 굉장히 야 이제 대통령의 권위가 아름답구나. 네. 이걸 보여줬을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면 야당도 훨씬 더 협조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야당도 그때 그렇게 되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국민 없죠. 여론이 그렇죠. 이미 네. 그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 어쨌거나 지금 야당도 보면 좀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도체제가 지금 이제 비대위 상황이죠. 비상대책위원회.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뭐 지도력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10년을 집권했던 당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이렇게 통 크게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 좀 보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대체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이 여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하는 방법론이 다른 것이지 결론이 다르진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론을 선택할 때 조화롭게 선택할 것이냐, 좀 강경하게 선택할 것이냐, 요 이제 방법론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야당이 지금 이제 합의점을 못 이루어내는 것은 결국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실패한
네.
뒤에 바로 그 감정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유심하게 한번 바라다 봤어야만 합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는데 야당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들어보면 청와대가 야당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할 때 그 제대로 된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죠. 적어도 시간을 좀 주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이런 사건 때는 긴급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누구라도 네.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런 경우 특히 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아주 정말로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대통령이 꼭 청와대에만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때 정말로 통 크게 야당 당사를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 가서 네.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네.
제가 마음이 급하고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만약 됐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그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따뜻한 인간의 모습을 격식의 모습을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유달리 체면이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면을 살려주는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는 뭐 저도 청와대 근무를 뭐 여러 해 해봤습니다만 여야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사전에 충분히 이제 양해를 구하고 승낙을 받아서 적당히 조율을 좀 하고 이러고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보니까 대변인이 뭐 회동을 제안하는 발표를 하고 나서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마치 무시당한 것 같은 조롱당한 것 같은 그런 불쾌감을 느낀 모양이에요. 근데 왜 청와대가 이런 사소한 절차 문제를 이렇게 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는요. 여야가 있을 때는 여야의 그 대화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도 그 깍듯하게 격식을 갖춰서 초대를 해줘야지. 그러면은 야당 보고 우리가 하는 대로 끌려와라. 누가 거기에 쉽게 따라갔겠어요. 만약에
네.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누가요, 그 원내대표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냥 덥석덥석 청와대로 갔다면 야당 안에서 대번에
아마 지도부 성토당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틈을 주지 않고 초대하는 그 예의는 갖췄어야만 합니다.
네. 저게 기본이죠. 그런데 청와대가 물론 뭐 취임 초라서 경황이 없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건 기본적인 예의인데요. 그런데 이런 게 안 지켜지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뭐 이제 담화 내용이나 형식은 그렇고 이 담화 발표한 시기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물론 뭐 답답하고 초조한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를 하죠. 또 마침 또 뭐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내동했던 김종훈 장관이 뭐 사퇴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더 아마 감정이 좀 격앙됐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더라도 그 타이밍이 과연 대통령이 그런 강경한 담화를 발표할 적절한 시기였느냐 하는 것에선 저도 좀 의문이 있거든요.
시기 문제라는 것이요. 그 이제 보통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상대를 배려하는 거와 네. 타이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협상에서는 그러면은 협상할 때는 미리 던져줘야 되고 그 협상의 내용을 네. 두 번째는 담화를 발표할 때도 아까 이제 뭐 표정하고 말투만 이야기했지만 네. 실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그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에게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확인하지 않은 그 결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필요했지만은 그 사람에게요. 아닌 말로 밤 12시에 전화해서 용건을 말할 때 잠자다 일어난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침에 보통 평균적으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서 그 시간대쯤에 전화를 걸어주는 예의 요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예의는 지켰어야만 합니다.
글쎄요. 평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치인 시절에 국회와 당에 계실 때 보여줬던 모습은 상당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담화 발표하는 시기도 적절치 않다, 너무 빨랐다는 게 많은 사람의 의견인 것 같고 또 내용마저도 이렇게 막 초강경으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줌으로 해서 다 대통령도 스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퇴로를 차단한 모양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야당도 퇴로가 막혔어요. 물러설래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줬다고요. 예, 그러면 이 결국 강대강이 부딪혀가지고 파국밖에 안 오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뭐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과 야당이 대결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 결국 여기서 오는 정책보다는 대통령이 훨씬 많이 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그 야당과 정책이든 이런 사안에서 맞으면
네.
우선 이길 방법은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저 여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이기는 건 결국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삼국지나 손자병법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최후의 보루가 있을 때 그 도망갈 길을 오솔길이라도 남겨놓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오솔길을 막아놓으면은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그 같이 죽자.
네.
이것이 이기는 전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네. 퇴로 하나는 열어놔야만 이런 네. 그 특히 정책 싸움이나 네. 이런 데서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퇴로를 차단해 놓고 나면은 야당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이 그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버림으로써 얻는 길이 있다. 예, 이런 동양의 지혜를 좀 빨리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 대결하는 구도가 딱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아주 모양이 딱하게 된 게 새누리당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자, 원내 다수당이고 집권 여당인데 요새 같은 때 보면 있는데 없는 존재고 없는데 있는 존재같이 돼버렸어요. 예, 이 집권당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됐는데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집권당 구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 1년쯤 지났다면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 취임 초반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여당으로서는 그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아주 겁이 많은 여당 이 인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당이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면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쪽 구도가 동등의 구도로 맞춰져야만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데
그렇죠.
청와대가 월등하게 상급기관이고
네.
국회가 그 하급기관인 것처럼 가불의 관계인 것처럼 연관이 되면은 을의 입장은 갑의 눈치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른 정책,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누리당이 이제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서도 그렇고 새누리당으로 지금 바꾼 데도 그렇고 당시 이제 박근혜 뭐 대표 시절 또는 뭐 비대위원장 시절 후보 시절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늘 당은 수직적으로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 수직적인 통제를 받는 것이 너무 길들여진 것 아닌가? 이게 체질화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표정과 그냥 입만 쳐다보고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예? 그것만 체질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왜 그 쇄신파라고 하는 비교적 좀 젊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많이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쇄신파라고 하던 의원들마저도 전부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전 이것도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도 그 정당에서 일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집안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무 그 이 강해서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고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외면할 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체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속은 비틀어져 있고 겉은 네. 말대꾸를 하지 네. 않죠. 네. 그러면은 이건 어떤 현상으로 가느냐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은 이미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미 반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결국은 다른 대통령보다 좀 더 빨리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아. 바른 소리가 죽은 사회는 어느 시대나 빨리 무너지고 신뢰를 국민에게 빨리 잃어버리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이게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요즘 개구쟁이라 네.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별명을 많이 지어봤거든요. 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별명을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얼음공주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얼음공주라는 것은 공주는 이렇게 귀하게 가려져서 이렇게 자란 사람의 이미지이고 네.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갑다, 네. 냉정하다, 네. 따뜻하지 않다, 자기 주장이 강골이다, 한번 결정한 건 양보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반성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얼음 공주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번에 뜨거운 모습 보여줬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요, 네. 제가 어떤 글에도 썼는데 얼음을 빨리 녹이려면 찬물을 보면 느리게 녹습니다.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보면 빨리 녹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데 놓으면 빨리 녹고, 근데 차가운 데 놓으면 녹질 않습니다. 지금도요. 응달진 곳에 보면은 날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응달진 곳엔 지금 네. 눈이 지금 쌓여
그렇죠.
있습니다.
그냥 있죠. 네.
네. 이거는 뭐냐면 응달졌고 네.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결국은 응달과 차가운 걸 포기하고 따뜻하고 그렇죠? 네. 양지 이 개념을 가져줘야만 네. 여당이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요. 여당도 그래요. 새심파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를 보전하는 게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해서 또 당선될 망정 네. 국가와 민족에게는 죄를 짓고 있다. 이 사실을 왜들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늘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라도 꼭 있어줘야 되는데 이 정권 교체기에서 여당에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왕조 때는요. 조선 왕조 때는 임금의 미움을 받으면 뭐 귀양을 가거나 심지어는 뭐 사약을 받거나 이런 형벌까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당시 뭐 조정의 대신들이나 선비들이 안 되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니되옵니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엔 민주주의 시대에 귀양 갈 일도 없고 사약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에 오히려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옛 글을 보면은요, 네. 충신하고 양신을 이렇게 네. 나누어요. 네, 네. 충신은 옳은 말을 하고 저는 귀양을 가든 네. 죽든 하고 네, 네. 그 제왕은 말하자면 나쁜
그렇죠, 그렇죠.
나쁜 제왕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양신은 뭐냐면 바른 소리를 제대로 해서 본인은 그 현신이 되고 네. 그다음에 군주는 이제 현군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근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른 말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꼭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신과 양신은 현신은 바른 말을 빼놓고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른 말은 뭐냐면 대통령에게 아무리 정권 초기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정곡을 찌르면서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건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은 누가 줬느냐. 그건 대통령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시대에 뭐 대통령이 예, 아랫사람들이 자기한테 바른 소리를 못할 정도로 공포심을 숨어주는 건 참 고단하지 않냐는 거죠.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옛날처럼 무슨 사약을 받거나 귀양 갈 일도 아닌데 설사 두려움이 좀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바른 말을 할 수 없을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옛날에 무서운 대통령 모셔봤지만 예, 막상 뭐 바른 말씀하면 그때는 이 양반이 좀 예? 예, 화를 내시더라도 나중에 다들 받아주기도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밑에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인데요. 예,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쟤들도 이렇게 대선배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 늘 웃고 잔잔하고 이렇게 가면은 등이라도 도닥거려 주는 분한테는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근엄하게 이게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선배한테 가서는 할 이야기가 있더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불평분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위에서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아 여당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하지만은 실제 한번 생각해도 이게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겠습니까? 지금 속은 들끓고 있을 것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럼 그걸 겉으로 드러내야 마땅할 경우에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도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로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내 개인적 이득을 포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역사에 기록되겠다는 정신을 적어도 가져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빠지면 이것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 옛날 말로요.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아니고 나라를 해치는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이런 소리를 들어도 지금 할 말이 없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 딱한 일입니다. 그 자 이제 뭐 왜 이렇게 대통령하고 야당이 이렇게 정말 타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날카롭게 대치 국면을 끌고 가느냐. 이 근본 문제가 어디 있는 거냐. 이 뭐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뭐 큰 이견이 없다는데 딱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방송. 그렇죠? 예, 이게 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뭐 방송통신의 융합, 무슨 방송의 진흥과 규제. IPTV, 뭐 SO 이런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이며 왜 중요한지 알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솔직히 따져보면 이거 아닙니까? 결국 권력이 예?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합니다. 만약에 네. 방송이 영향력이 아주 약하다면 네.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느 부처가 어디가 가져가든 상관이 없는데 방송이 가지고 있는 현대에서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장악해야만 자신들의 그 이익이 증대가 된다고 하는 대전제가 네, 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네. 맞으면 이제 혈투를 하듯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말을 하면 방송에는 뭐 산업적 측면도 있고 공익적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산업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이고 야당은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는 거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결국 대통령이 산업적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산업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명문으로 내세울 뿐이지 사실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하는 게 야당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사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라고 저항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더군다나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과거 10년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방송이 얼마나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지 자기들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로 이명박 전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해봐서 안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못 넣어준다고 저렇게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박 대통령은 다만 이렇게 말했죠.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없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런데 정말 그럴 거라고 보세요?
결코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없는 것이 네. 그 자리에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서 9시 뭐 8시 뉴스에서 방송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심정 들끓는 심정 이게 뭐 보통이겠어요? 어디서 나를 비판하는 소리만 들어도 이거 견디기가 사람이 어려운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방송에서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나왔을 때 이거 견디겠느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막으려면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은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네, 네. 역대 대통령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랬죠.
그거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국민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믿게 하는 방법은 이거였죠. 네. 좋다. 이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IT나 이런 여러 그 분야에서 이미 봐라. 우리가 그 저기 휴대폰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세계를 놀라키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이게 이제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면은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도와달라 이렇게 나가면 이게 명분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명분이 아니고 자 야당도 과거에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악을 해봤어요. 해서 덕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뜸 주장할 수밖에 없죠.
또 과거 대통령들이 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 한 거거든요. 그 국민들도 다 알거든요. 야당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말하면 지금 오히려 의심을 살 소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요. 지금 이제 MBC 같은 경우는 그 네. 노조 측에서 아주 강경하게 그 사장 퇴진 이야기를 네, 하고 예. 국회에서도 주장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비판적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 적어도 진실을 따져서 그러면 사장을 그 말하자면 물러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정치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치 논리로 가면은 그 문제가 MBC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손해를 누가 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제 기억으로 그 6.25 선언이 있었잖아요. 87년도에. 네. 그 6.25 선언이 8개 항인가 그렇습니다. 예, 전부 선언한 게. 근데 그 중에 다섯 번째 항목이 이제 언론에 관한 것인데, 이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6.0은 뭐 장악하고 싶은 의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언론사마다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언론자에 투쟁을 했고, 특히 KBS, MBC 두 방송은, 그때 SBS는 없었으니까요. 두 방송은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 예. 그래서 그 해가 올림픽이 있는 해거든요. 88년. 예? 예. 9월 17일 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인데, 이 과연 두 방송이 올림픽 중계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 중계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예. 아주 강렬하게 파업을 했었거든요. 정말 뭐 눌린만큼 튄다는 역학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오랫동안 눌려와서 그런지 우리가 보기엔 놀랄 만큼 강력하게 튀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육공화국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언론 담당한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됐는지. 예, 그래도 저는 하여간 그때 언론사 노조 간부들하고 아주 거의 공개적으로 만나서 참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정부가 무슨 언론에 무슨 언론을 장악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역편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가서 정부가 역편파 보도라고 그때 그랬습니다. 네, 역편파 보도를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자기 방어하기에 막 급급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초기에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늘 어떻게든지 간에 네? 정권은 어떻게든지 방송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 지금요 보면은 사장 임명하는 방법을 보면
네.
사장 임명이 어떻게 되냐면 그 여야가 이렇게 청와대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당과 청와대에서 숫자가 이사 숫자가 많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이 늘 되고
네.
그다음에 저도 MBC 재단 이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네. 언제입니까?
그게 제가 95, 96, 7년까지 했습니다. 그게 3년간 해봤는데요.
네.
그때 보니까 이미 청와대에서 다음 사장 누구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사 숫자로 보면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렇죠, 그렇죠.
야당의 숫자가 적기 적으니까.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장 임명을 이 정치적으로 네. 한다는 의미는 곧 뭐예요? 그 영향력을 이용하겠다는
물론,
것이죠.
물론이죠.
그러면 회사 안에서 사장의 영향력으로
네.
만약에 이제 기사를 찍어 누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사를 살려낼 수도 있고 그 전에 이렇게 그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 보면은 이렇게 언론이 알게 모르게 이 사장의 영향력과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역대 정권이 다 방법은 조금씩 이제 달랐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끊임없이 방송을 뭐 장악하려고 노력했다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 건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그럴 의사가 없고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래도 야당이 안 믿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사전에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떤 신뢰를 주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당연히 했어야 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박근혜 당시 그 부총재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네.
MBC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식 총액이 10억 원인가 밖에 안 됩니다. MBC 재산이 주식 총액이 10억 원이라면 아마 국민들이 납득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만약에 그 1조만 해도
네.
그 유경재단인가요? 그 네. 하여간 그쪽에
네.
그 3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3천억 개인의 그 재산이 형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현실화를 못 시켜서 아직도 MBC 주식이 1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건 국민주로 내놔라.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박정희 기념관 할 때 국고로 기념관을 하지 말고 국고로 기념관 하면 나중에 말썽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그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때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그 특히 다른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어떠한 경우라도 눈꼽만큼이라도 간섭하거나 간여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왜 지금 다른 데도 그 언론사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름이 정수장학회잖아요.
아, 정수장학회. 예. 예. 그러니까 그쪽 소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자칫 조금만 잘못해도 오해를 엄청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 오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면 그 대한민국이 지금 정권이 끝나고 나서 돌아간 대통령 중에 행복한 대통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적어도 행복한 대통령으로 남아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정신을 맑게 갖고 바른 생각을 갖고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유념히 쳐다보면 최초로 행복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유일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하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자리 가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 모양 아니에요?
근데 안 날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앞에 지난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역사에 적어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헌신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보탬이 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적어도 이런 기록은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나 대통령 되는 사람은 다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록 남겼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예,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자기 직전 전임자가 그 무엇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많이 자기도 봤다고요.
그렇죠.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다르다. 자꾸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길을 가요. 번번이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과거 정치가 아니고 현대 정치라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 태종이 당나라, 이게 중국을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초강국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당 태종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위징이라고 하는 그 현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위징이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 비판하는 목소리를 정말로 들어달라. 그러면은 그 말하자면 현군으로 존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비판을 매서운 비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그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적을 국무장관으로 해서 덕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보면은 역사에서도 나타나고 현대 정치사에서도 꼭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바른 말 하는 것을 칭송할 수 있고 이게 말하자면 큰 사람이죠.
그 뭐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하기 전에 후보 시절에는 뭐 늘 그 인사의 탕평을 얘기했고 뭐 국민 대통합을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취임하고 나서 한 인사의 내용을 보면 탕평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이게 뭐 국민적 평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본인은 탕평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게 왜 어디서 그런 착각이 오는 것이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권력이라는 게 사람을 마취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이면 열 명이 권력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죠.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권력을 잡는 순간부터 권력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데 권력에게 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권력에 마취돼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발 박 대통령은 저는 평소에 굉장히 그 절제력이 높고 냉철한 데가 있어서 저는 정말 쉽사리 그런 모습이 안 보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 취임하고 난 다음에 불과 뭐 열흘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만 네, 요즘 보이는 모습은 좀 놀랄 만큼 달라요.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요. 그 언론에서 봤는데 그 먼저 그 김용준 후보였던가요? 그
국무총리.
예, 국무총리 예, 예, 후보. 예. 그분이 예, 그 끝날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대통령을 보니까 참 상당히 외로운 사람이더라.
네.
그런 식 표현을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외롭다는 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외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지 본인이 좀 유화적이고 따뜻했으면 저렇게 외롭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요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과
네.
좀 이렇게 냉정한 사람과 이렇게 보면은 냉정한 사람이 늘 외롭고 좀 보편적으로 그냥 좀 따뜻하고 융화를 잘하고 조화로운 사람이 많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인맥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인사를 보면은 아 누구라도 외롭구나. 왜? 그 저기 안보라인이나 이렇게 네. 이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네. 그 육사 출신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쪽에만 인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야가 네. 좁은 것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인맥이 없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그 주변의 참모들이 어리석거나. 이거 이해는 뭐라고 아니, 판단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주변에 참모가 어리석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어리석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요 세상사를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또 외교 전문가가 아니고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다면 그쪽에서 정말로 나를 반대했더라도
네.
그런 사람을 기용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인사의 덕목입니다. 그거를 못했다면 어리석다는 비판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전제하는 게 있어요.
네.
나는 어찌 됐든 최초로 행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최초의 대통령이 되라 이거죠.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은 귀를 딱 열고 아차 내가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대통령이 처음에 되겠다고 할 때 나라 망치겠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무엇인가 역사에 남고 국가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겠다는 그 말하자면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로 돌아가야죠.
네.
이것을 아프게 듣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배짱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벼랑간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삶의 과정에서 그게 축적돼서 이제 그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열정이나 그런 개방적인 마음 이런 게 어느 한순간에 확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실제 이게 그 자리가 작은 자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자리인 경우에는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휩쓸려서 아마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왜 그 어디 명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아서
네.
자기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수술을 하신 얘기를 얼핏 들으면 네. 그때 야 이거는 내가 큰 수술 이건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내 남은 인생 내 목숨 이거 어떻게 될까 그때 정말로 많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생각을 생각으로 끝나면 그저 현명하지 않은 거지만은 그 생각을 실현하면 이게 현명한 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런 비판이 들려올 때 그거를 아주 딱 끌어안아 버리는 거죠. 그게 강자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강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두 살짜리 어린애가 내 따구를 때리면 네. 버릇 고치려고 팔목을 비틀어야 되냐고요. 내 이놈하고 용서하죠. 그런데 네. 비슷한 또래가 내 구두를 받고 가면은 누구나 저부터 한마디 합니다. 여보셔 이렇게. 그런데 네. 등치가 엄청 큰 선수가 네. 그 아주 힘이 좋은 장사가 내 구두를 받고 가면 참아요. 근데 이건 참는 게 아니고 네. 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는 네. 용서하고 베풀고 배려하는 게 아주 원천입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비판과 싫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최강자의 몫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지금 대통령과 야당의 극한적인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데 이 대결 구도를 푸는 방법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 자세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한번 네. 이제 제가 네. 그 짤막하지만은 어느 대학교 정문에 네. 고철더미가 있으니까 밤에 네. 지나가던 리아카를 끌고 가던 막벌이꾼이 네. 고철을 실어다가 네. 고물상에 21,600원인가 800원에 팔았어요. 네.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네. 그게 뭐냐면 다른 캠퍼스로 이전하려고 아. 조각과 교수의 3천만 원짜리 조각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잡았어요. 네. 그럼 처벌을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면 그 학교와 교수께서 네. 지방 캠퍼스로 그 조각 작품을 가져가서 보수공사 이미 잘려놨으니까
그렇죠.
보수공사하는 보조 일꾼으로 일을 시키는 걸로 용서를 해버렸어요.
아.
이런 어떤 저거를 가져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대통령이 그 야당과 이 그냥 난 양보가 없다 맞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청와대에서 미안하다 엊그제 네. 내가 이렇게 그냥 너무 강경하고 표정도 이래서 정말 국민과 야당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야당 당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가는 거예요. 가서 정말 내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대통령으로서 그 처신이 바르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지켜보시면 그 야당에서도 저를 선호할 만큼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안 할 때 지금보다 더 매섭게 나를 비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왜 없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참모들이나 여당에서 말릴 거려 권위의 문제다. 그럼 권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 안 말리겠죠. 못 말리겠죠. 대통령 하는 걸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옆에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은 무릎 꿇는 겁니다. 아마 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건 뭐 청와대 참모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금 김 의원 말씀하신 거는 너무 환상적인 기대 아니에요?
글쎄.
현실적으로 이거 푸는 걸 우리가 국리해야지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기대 가지고 있으면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런 식 으로 밖에 지금 해법을 제시하기가 제대로 어려운 이유가 양쪽이 너무 무슨 말이죠. 무슨 그 초강경 자세의 사람들이 양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싸움을 말릴 때는 어느 한쪽이 좀 유약하거나 어느 한쪽이 양보심이 있을 때 네. 이게 시체 말로 이빨이 들어가는 것인데 양쪽이 너무 강경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말리고 할 재간이 없어요. 왜? 말리는 사람이 다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여야 간에 또는 대통령과 야당 간에 타협이 안 되면 지금 임시국회 뭐 소집했다지만 저게 타협이 쉽게 안 되면 결국 국정공백이 장기화됩니다.
장기화됩니다.
그럼 지금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이나 지금 국정공백이 장기화가 아니라 단기화가 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예? 국가 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내각을 구성해서 국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정말 국가 위기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그런 대국적인 견제에서 이거 서로 좀 주고받고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늘 이 정당 구조는 여야가 있을 때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근데 옛날 그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야당은요. 네. 네. 대개 100을 주장해서 30만 얻으면 잘 얻는 것이고 네. 여당은 100을 주장해서 70만 얻으면은 정말 잘 된 거다. 이게 30, 70이 가장 현명한 타협의 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것들을 양쪽에서 서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놓으면은 채널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양쪽이 채널이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한때 민주당에도 몸담고 계셨었죠?
제가 처음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고 예. 나중에는
그게 그 민주당이 예. 그 신한국당하고 합당을 예, 할 때 예, 예, 예. 그래갖고 한나라당이 될 때 민주당하고 합당이 돼서 그렇죠. 제가 예, 그러셨고 한나라당으로
지금 갔습니다. 민주통합당에는 전혀 몸담으신 일 없나요?
지금 민주통합당 아 전신이 있었죠.
있었죠.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예, 예. 시절에.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 사실 잘 아실 텐데.
양쪽을 다 알죠. 뭐,
네, 대통령은 뭐 좀 어른 공주시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통 크게 애국적인 견지에서 좋다. 네, 이렇게 탁 양보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양보가 아니고 네. 저쪽 위에서는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은 무릎을 꿇었다는 그 체면을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그 말하자면은 그 다수당을 빼앗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나 그다음에 이제 곧 닥칠 그 보궐선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굴복하면 안 된다. 이게 아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도 큰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큰 지도자가 이렇게 수습을 하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고만해 있기 때문에 조정 능력을 그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 참 답답하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이 대결 양상에 대해서 김홍신 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는 뭐 과거에 한나라당에도 계셨고 지금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꿨지만 또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네. 열린우리당도 계셔봤고 그래서. 저는 김 의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좀 뾰족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기대하기 어렵게 되네요.
사실 그 저희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가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양쪽이요 강자가 있어서. 양보의 미덕을 그러니까 양보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은 손해일망정 나중에는 내가 큰 재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그 말하자면 거물이 없고 그럴 만한 지도자가 없고 더군다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당장 그 지금 내분이 문제예요. 그 아내가 계파가 많고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내부에서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태면은요.
네.
야당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손 떼고 여당에게 힘을 밀어줘라. 그러면 해결된다.
네, 그랬,
이렇게 주장을
그랬죠,
해요.
그랬죠.
그런데 네. 네. 그게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양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리고 저렇게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해놓으니까 여당은 물러설 길이 없고 도망갈 길도 없고 막막한 것이죠 지금.
아니 그러면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로 행정권을 줬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뽑는 국민의 대표로 입법권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진 나누어 가진 국민의 대표들이 그죠? 다 협력하고 견제해요. 견제와 균형을 잡아서 국민 대신 국가를 잘 운영해달라고 한 건데 두 대표가 저렇게 싼만하고 일체 뭐 국가하고 국민이고 안중에 없이 자기들 입장만 고집함설하고 있으면 국민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를 하다 하다
네.
그 체념한다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되게
호기, 체념.
네, 호기, 네. 체념한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분노를 지금 그 정권이 또 여야가 지금 깔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면 무섭게 언젠가는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네. 다음 선거든지 언제든지 네, 예, 이렇게 예. 무섭게 도드라지니까 지금 오히려 아주 흔쾌히 양보를 해낼 수 있는 쪽이 어쩌면 더 유리한 그 지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반드시 그럴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통합당이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 딱 받아가지고 오케이, 대통령 말을 믿겠다. 네? 뭐 장악할 의사도 없고 안 된다 그래. 법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뢰하겠다. 예. 네? 네. 그러고 딱 양보를 해버리면 아마 지금 민주당 인기가 지금 바닥이잖아요. 지금 뭐 안철수 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또 지지도가 내려갔대요. 예. 네.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데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한번 딱 대국적인 연주에서 양보하는 모습 보여주면 전 지지도가 확 치솟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미 이렇게 지지부진 해놔서 확 쏟지는 못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 안철수 그 저기 전 교수가 만약에 출마하기 전에
네.
에이 하고서 그냥 탁 지금처럼 털어놨으면 아마 확 뛰어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회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호기를 놓쳤습니다.
아이고 뭐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어쨌든 뭐 제가 김 의원님 모시고 얘기하면 뾰족한 방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은 충족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아마 이거는
네.
그 누가 와도 솔로몸의 그 방법으로도
네,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요.
네.
그 다윗왕이 반지를 만들면서
네.
그 세공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아주 승리에 도취했을 때도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내가 슬픔에 크게 빠지고 좌절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지에 써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공하는 분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여기 뭐라고 쓰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랬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여당도 지나갈 것이고 야당도 지나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 가겠지만 문제가 뭐냐 손해는 누가 봤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이걸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이거는 반드시 징벌적 조치를 국민이 휘초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된다.
예.
민주적인 방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그 더 좀 가슴은 아프지만은 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게요. 만약에 최상의 해법을 만약에 누군가 만들어서 제시를 했다.
예.
그러면은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네.
양쪽이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밥은 한 공기밖에 없는데 먹을 사람은 10명이 있어요. 그럼 한 숟갈씩밖에 못 먹는데 이걸 만족시키려면은 밥이 10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현재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환상적이거나 말로 공허하거나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야당 당사를 가라. 오직하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하여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마다 좀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민주정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정치지 제압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득은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고치느냐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능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설득하는 자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원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군림하거나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